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자매님들이 밀시돼가지고 지금 앵설을 못하시네. 네. 지금 LA에 여러 군데 불이 나가지고 몇 자매님들이 지금 피신 중이고 여러 자매님들도 언제 피신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지금 다들 대기 중이라서 오늘은 교회에서 만나지를 못하고 지금 줌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자매님들 마이크가 다 사일런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못 듣네요.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 보내셨죠? 네. 저도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새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에 요한일서를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 우선 요한일서에 대한 서론을 잠시 보고 1장을 공부하겠어요. 이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도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겸손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는 독자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자기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도 독자의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며 그런 권위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90년서부터 95년 사이로 보고 있고요.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로서 90세 정도의 된 나이에 사도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내내 지켜본 마지막 목격자이며 요한의 증언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처음 3세기 정도 동안에 초대 교회를 위협했던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는데요. 그들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악한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적 우리의 삶은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믿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많고 높은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롭고 은밀한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대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가 지금은 뉴 에이지 또는 은사주의와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연결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목격자이며 예수님의 육체적 실체를 보았고 만졌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함께 생활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육체적으로 실존한 참 사람이었다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증언함으로써 이 거짓 교리에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서신을 쓴 세 가지 목적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글을 쓴다고 했고요. 2장 1절에서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36번이나 알다 라는 형태를 가진 단어를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모호함이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 서신에 나오는 또 다른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확신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확신함과 담대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분위기와 정반대되는 얘기죠. 예,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확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때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현 세상과 동떨어졌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 서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확실성을 정상화하는 것이 요한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자신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지 확신하게 해주며 또 자신이 불신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은 교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오늘의 개요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고 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5절부터 2장 2절까지 보겠어요.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1절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언급된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그리고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확실성을 가지고 시작하며 그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며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 성육신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확실성과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태초부터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초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계시받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환상을 받고 새로운 진리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공중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을 좀 보겠어요. 첫째,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을 때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들었노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한 번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거듭거듭해서 들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산상수훈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 회당에서 말씀하시거나 가정에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눈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신비로운 것, 환상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직접 현실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름발이를 일으켰을 때 요한이 거기 있었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으셨을 때, 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번성시키셔서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 것을 반복해서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깊이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깊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을 때 직접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능력,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 이런 실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건들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나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자세히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서 만졌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더듬다, 눈먼 사람처럼 이렇게 만져서 느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님이 점자를 손으로 느껴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은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품에 안겼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듬어서 만져보기도 했었고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든 면으로 직접 몸소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사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몸소 경험했어요. 2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재판에서 합법적인 증인이 되려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직접 경험했어야 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요한의 서신을 읽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만진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낸 바 대신 그분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선 나타내셨다는 말의 뜻은 숨겨진 것을 보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사도 요한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한복음에서 전했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3절 하반절은 참된 교제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교제 두 측면이 있습니다. 이 교제의 시작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와 만나면 주로 대화가 무슨 대화를 나눕니까?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고 또 날씨는 어떻고 뭐 또 신세 타령 또 자기 자랑 이런 정도에서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는 성경의 은사를 발휘하여 서로 섬김과 또 사랑을 나누는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며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 또는 친교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파트너십을 맺었을 경우에 혹시 서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동업을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파트너십은 변함이 없지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동업관계에서 법의 일부를 위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동역자인 그 자체는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업자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교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 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선포하는 목적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한 복음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우리 친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이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예.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는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교제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있다면 그 기쁨이 이웃에게 흘러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웃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기쁨에 넘쳐 있습니까? 그 비밀이 뭐죠?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5절부터 2장 2절까지 보겠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5절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빛에는 아주 작은 티끌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빛 속에 있거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 그래서 요한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합니다. 요한은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고 삶의 패턴이 어둠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와 교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참된 신자의 원칙을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빛으로 옮겨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패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부인하고 빛에 걷지 않고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이 영지주의자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 속을 걷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고 요한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신자들에게 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헬라어는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특징 짓는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자기도 죄라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자기도 죄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연속적인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고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1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51편 5절은 예,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whole being은 죄로 물들었어요.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체가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시체를 떼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송장이 우리 몸에 같이 붙어가지고 항상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만지는 것은 다 죄로 물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장 1절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절은 잘못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이죠. 죄 고백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죄에 대한 면허증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죠. 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보혜사,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법정에 쓴 죄인을 죄가 없다고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그의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변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2절에 나오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란 단어는 화를 달래줌, 화를 만족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였고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오는 그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거두어야 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를 받을 때 꼭 그 죄를 지은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온 가족이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온 교회가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 온 나라가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2절 하반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무제한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기에 충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인 만족과 대속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6절서부터 31절 요 몇 구절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양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을 부르시고 그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의 용서는 온 세상에 널리 제한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 이후에는 사도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설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를 미워하여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자기도 죄라고 고백하는 삶이 그들의 패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직접 듣고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본 사도들의 증언 외에 새로운 증언은 없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누가 환상을 보았다, 누가 자기는 하나님과 단둘만 천사의 소리로 기도한다, 이런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고 세상과 짝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에게 그의 죄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복음을 받으시고 죄를 회개하시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한 생활을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저희 모두가 죄인임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저희들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께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함으로 생활할 때 우리의 식구들과 또 이웃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그 소망을 물을 때 저희가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